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 경선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주 당원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에서 여전히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디모인 레지스터와 블룸버그 통신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각각 양당에서 근소한 차이로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차 범위 이내라서 여전히 승부를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공화당을 보면 트럼프 후보가 28%를 얻어 23%를 기록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5%포인트 차로 앞섰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45% 지지율을 기록해 42%를 얻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시리아 반군 측 대표인 최고협상위원회가 오늘 제네바에서 스테판 드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와 만나 시리아 정부와의 평화회담에 참석하기에 앞서 해결돼야 할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반군 측 요구에는 반군 점령지에 대한 포위 해제와 러시아의 공습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 단체 대변인은 어제 자신들이 제네바에 온 것은 인도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이후에야 다른 문제들에 대한 협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이 주관하는 이번 시리아 평화회담은 지난 29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드 미스투라 특사는 바샤르 자파리 유엔 주재 시리아 대사가 이끄는 시리아 정부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어제 터키 서부 해안에서 그리스 레스보스 섬으로 가던 난민선이 침몰해 어린이를 포함해 적어도 37명이 사망했다고 터키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터키 해안경비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피해자 9명이 전복된 선박 안에 갇혀 있었다며 생존자 75명을 구조한 가운데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의 도간통신은 사망자 가운데 적어도 5명이 어린이들이라며 구조된 이민자들은 저체온증 때문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전복된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출신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터키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어제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침범했다고 비난하면서 터키와 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러시아는 터키의 주장을 근거 없는 선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 34 한 대가 국제표준시로 29일 09시 45분에 터키와 나토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터키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그 같은 행동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러시아가 영공 침범을 계속한다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공군 비행기가 단 한 차례도 터키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부룬디의 폭력 사태에 대한 대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 지도자 정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현 부룬디 상황은 인간 존엄과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반 총장은 어제 격화되는 부룬디의 폭력을 막기 위해 평화 유지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2명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어젯밤 3,000평방미터 규모의 이 직물 공장이 화염에 휩싸였다고 말했습니다. 소방관들은 몇 시간 만에야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국자들은 희생자들이 공장 안에서 살던 이주 노동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 라디오 무대 장량희입니다. 인생은 여러 갈래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심사숙고해야겠죠. 하지만 길을 선택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또 일단 선택을 했으면 내가 가는 길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잘 선택했다, 이런 믿음 말이죠. 행여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잘 될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확고해야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꿋꿋하게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디오 무대 첫 곡 드립니다. 은가은이 부릅니다. 회상 들어보시죠.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라디오 무대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성지수를 살짝 올려드리고 삶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한국 가요와 함께 세상 사람들이 훈훈하게 살아가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꿋꿋하게 잘 걷고 계시나요? 선택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바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 싶어요. 살고 있다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앞으로 걷고 있다는 것이고,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도 앞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삶입니다. 하지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쓰러져 다시 일어날 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길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 길에 대한 또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살아보니까요, 내가 선택한 길을 가다가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 또렷해서 길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왔던 길을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더라고요. 길을 온 만큼의 경험이 쌓이고 시간들이 쌓여서요, 혹여 내가 걸어오던 길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라도 새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이죠. 1000m를 걸었는데 다시 1000m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지금 걷고 계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여 잘못 선택했다는 판단이 들어도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거란 믿음과 함께 말이죠. 최근에 한국, 중국, 일본, 또 미국, 인도까지 추운 겨울을 맞이했죠. 한국의 경우 32년 만에 내린 폭설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공항이 마비됐었는데요. 당시 제주도와 제주도 약사협회가 희귀병을 앓는 아이를 위해서 약 공수 작전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블로그에는요, 자신을 희귀병 앓고 있는 아이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 온 엄마라고 소개한 한 체류객의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체류객은 희귀 질병으로 아이가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데 당장 오늘부터 약을 못 먹고 있어서 불안하다면서 다급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19에 상담해보고 공항에도 상담해봐도 정확한 답은 안 주더라면서 아이 방학이라서 추억 만들어주러 왔다가 더 힘든 일이 벌어질까봐 조마조마하고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해당 댓글을 본 제주도청 직원이요, 다음날 바로 이 어머니에게 접촉을 시도했고요. 제주도 약사협회까지 발벗고 약 공수 작전에 나서준 덕분에 아이가 다행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발빠른 대처에 감격한 이 어머니는 약을 구할 수 없어서 발만 구르다가 직원분들 덕분에 약을 받아 먹을 수 있었다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기 바라겠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길이 막힌 것 같아도 길을 찾아보면 길이 보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미국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고전 영화에 이런 말이 나오죠. 신이 한쪽 문을 닫았을 때는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열어놓으신다. 어떠신가요? 노래 들이죠. 송재호가 부릅니다. 늦지 않았음을. 최용준이 부릅니다.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이대로 멈춰진 우리의 시간 지켜봐야 하는지 그대 곧 눈동자를 떨구며 노인 커피잔 만지던 기억이 아직도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아쉬움에 눈물을 떨구네 언제였나 작은 공원 벤치에서 두 손을 잡으며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이제야 그 마음을 알아버렸네 그대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아마도 아픔으로 내게 찾아와 떨리는 가슴 나를 슬프게 하네. 차가운 내 마음에 남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교장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미러에 소개된 얘기인데요. 돌진하는 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한 두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교장 선생님, 수잔 요르단, 당시 나이 69이었는데요. 그녀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수잔 요르단 교장 선생님은요, 22년 동안 미국 에이미 베버랜드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했었는데요. 자신이 가르치던 10살 학생들을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버스로부터 구하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버스는 구부러진 길을 돌다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길을 건너던 학생들을 향해 달려왔는데요. 이를 발견한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생각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버스로 뛰어들었죠. 이 사고로 수잔 교장 선생님은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그녀의 희생 덕분에 학생들은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교장 선생님의 의로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NCA가 부릅니다. 기억날 그날이 와도 들어보시죠.
변치 않는 사랑이라 얘기하진 않아도 너무나 처음 들었던 지난 날 많지 않은 바람들에 벅찬 행복이어도 이별은 아니었잖아 본 적 없는 사람 낼 수 없는 새가 된다면 내가 남긴 그 많았던 날 내 사랑 그대 조용히 떠나 기억나 그날이 와도 그땐 사랑이 아냐 새치우는 바람 결에 느낀 후회뿐이지 나를 사랑했 때도 이젠 다른 삶인걸 가리워진 곳에 슬플 뿐인걸
1년 전 오늘 나에게서 온 편지를 받는 기분 어떨까요? 한국의 한 편의점에서요. 나 자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1년 후에 보내는 느린 우체통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장에 마련된 엽서에 쓰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서 한 편에 놓인 빨간 느린 우체통에 넣으면 되죠. 이후 편지를 쓴 날로부터 정확히 1년 뒤 엽서에 적힌 주소지와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이 느린 우체통은요, 일부 관광지 등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편의점에 설치된 것은 이례적인데요. 손편지를 잘 쓰지 않는 요즘 사람들에게 느린 우체통, 가까운 곳에서 재미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노래 드립니다. 인순이가 부릅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먼 길을 걸어 생애 한가운데를 지나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든 그 어디쯤 보니 그렇게 그대가 서 있네요 세월의 가시에 찢겨버린 내 영혼을 비춰주는 어느 봄날의 햇살처럼
찬송이 따스한 그대 바람결이 나 부피니 그늘 지넌 서러운 그 인생에 봄을 데려온 나비가 입을 맞춘 듯 아름다운 내 향기로 겹겹이 물들어 눈물 나도록 아름답게 흔들리네 숨이 차도록 아픈 그때는 한때로 흘러가길 기도를 해
수많은 인연에 그리 대단치도 않은 그런 나의 손을 잡아준 그대 운명이 되고 꽃 피고 또 지는 수많은 나날들 속에 내가 살아갈 그 이유가 된 한 사람 인생의 길 모퉁이를 돌아 이 세상 끝과 마주해 기억하겠죠 이토록 아름다웠음을
그대가 있어 한숨이 꽃이 됐고 그림자 내린 영혼은 내 빛이 됐고 그대가 있어 영롱한 삶이 됐고 보잘것없는 인생은 시가 됐네 어쩌면 덧없이 사라질 인생일지라도 나 몰래 말없이 돌아설 사랑이라도 오늘도 어느 봄날처럼 그렇게 꽃이 피었네 또
노란 숲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봤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죠.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해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로버트 리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무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들으죠. 이승열이 부릅니다. Fly.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빨리 들고 하나 보이지 않아
까맣게 들이온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 때도 거기서 멈춰 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갈 길은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널 덮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 때도 거기서 멈춰 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그대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세상에 나온 거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버려진 것뿐이다.
선생님이 출마하셔서 바로
여기서 멈춰 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그대로
바둑에 이런 말이 있어. 미생, 완생.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라디오 무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미국에서 사망한 여고생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19살 난 김유나라는 이름의 학생인데요. 최근 미국 애리조나에서 등교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이 학생은 전 세계 2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기 기증을 결정한 것은 이 학생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부모님은 이미 가망이 없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미국행 비행기를 탔는데요. 천주교 신자인 이 부부는 장기 기증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해주면 유나도 부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장기 기증을 결심했고요. 유나의 장기와 인체 조직은 전 세계 27명의 삶을 새롭게 썼습니다. 그런데요, 김양의 엄마가 딸에게, 죽은 딸에게 쓴 편지가 전해지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편지 소개해드려 볼게요. 살며 생각하며, 오늘은 김유나 학생의 엄마의 편지 원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착하고 너를 보니 오열을 안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너 대신 누워 있었으면 좋으련만. 미국 학교 교장 선생님 외 여러 선생님들, 친구들, 후배들, 미국 교회 지인분들 너를 보러 와 슬퍼하는 거 보니 그래도 우리 딸 잘 적응해서 지냈구나. 사고 전날 아빠가 너랑 문자했다 하길래 전화하려다가 네가 다음날 시험 본다며 무지 바쁘다길래 전화 안 했는데 사고 당일 시험도 못 보고 이렇게 돼버렸네. 진짜 네가 바빴나 보다. 그날도 다른 날부터 5분 일찍 서두르다 사고를. 유나야, 지금 거의 뇌사 판정을 받고 호흡기에 의존해 있는 너에게 기적을 바라고 깨어나길 기다려야 하는지, 너를 편하게 보내야 하는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두렵구나. 그런데 엄마가 이상한 생각을 자주 했었어. 암시를 한 건지 자꾸 자식을 먼저 보내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가톨릭을 믿는 뇌병명을 갖고 힘들게 사는 17살 소녀 기사를 보게 되었단다. 그 소녀 아이는 뇌사 상태가 되자 신자인 아버지가 생활도 어려운 형편에서 딸아이 장기기증을 선택해 여러 사람에게 새 생명을 줬다는 이 기사가 떠오르더니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마 얘기를 못하고 있었고 더 이상 널 이렇게 두고 보는 건 부모의 욕심이 아닐까. 아빠랑 모든 식구들이 너를 보내주기로 결심해서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조용히 아빠가 와서 그러더라. 여보, 우리 유나 장기기증.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데 엄만 망설이지 않았어. 나도 그 생각했는데 미안해서 말 못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하자고 바로 답했단다. 엄마 아빠 잘했지? 유나가 제대로 부활의 삶을 실천하는 것 같다. 성당 가는 거 참 좋아했던 너였기에 이 또한 너의 장기로 새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유나가 어디선가 숨쉬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장기 기증에 서명을 하고 보니 엄마 아빠는 후회 안 한단다. 뭔가를 선택해도 후회는 있기 마련이니까. 오늘 유나의 심장은 다른 이에게 이식되면서 숨을 쉬겠지. 그래도 어딘가에서 유나가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쁠 것 같다. 유나야, 그동안 짧은 인생이었지만 행복했지? 늘 밝고 명랑한 성격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널 예쁘게 봤는데 엄마 아빠 칭찬 많이 들었어. 딸 너무 예쁘고 착하다고. 엄마 아빠도 네가 너무 착해서 남자친구도 못 사귀게 하고 그랬는데 미국 가서 좋은 친구도 사귀었다가 엄마가 슬퍼할까봐 그만뒀다는 거 듣고 정말 미안했다. 사실 엄마 너랑 얘기하다가 느끼고 있었는데 모른 척 했었다. 그 친구 너의 사경을 헤매는 거 애처롭게 바라보는데 얘기했단다. 미안하다고. 유나야, 이제 유나를 진짜 천국으로 떠나보내야 할 시간이 돌아왔구나. 길 잘 찾아가고 할머니 만나서 그동안 못다 한 얘기 많이 들려주고 여기서 못다 한 삶 천국에서 기쁘게 여기서 살던 것처럼 지냈으면 좋겠네. 가서 천사 꼭 만나라.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껏 잘 커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보내서 미안하다. 천국에서 모든 미련 다 버리고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동생, 항상 기억해야 한다. 엄마, 아빠, 그리고 널 위해 기도해 주신 성당 신부님, 수녀님, 모든 지인분들과 한국 친구들, 미국에 널 아는 교회 목사님, 교회분들, 학교 교장 선생님, 너랑 2년 가까이 지내왔던 친구들 잊지 말거라. 엄만 늘 널 위해 기도한단다. 사랑한다, 유나야. 사랑한다. 네, 자신의 길은 더 이상 갈 수 없지만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고 떠났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께서는 나의 길을 가면서 누군가의 길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계신가요? 라디오 무대 여기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끝곡으로 권순관의 문, A Door 골랐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꿋꿋하게. 목소리
다쳐가는 문 저편 익숙한 온도 서로를 전하던 움켜쥔 손은 놓아주어야 할 시간이 왔구나. 잊지마 숨겨놓은 그 마음속의 보석을 누구에게 다 빛이 될 그 마음을 언제라도 어디라도 그 사랑을 간직하기 잊지 않을게.
정체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탈북자 김영수 씨.
과연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청약 통장 과연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저는요.
탈북자 김영수 씨 텔레비전을 보다가 먼저 출근한 부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어, 나야.
어.
아,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그 저 주택 청약을 지금 해왔잖아.
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집이 현재 이제는 다 했잖아. 집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주택 청약 이제는 그렇게 필요해질 것 같지 않더라고. 이제 집이 나왔는데.
네.
집에서도 그 집을 지금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주택 청약이잖아. 주택 청약 자체가.
어,
그래 내가 아무래도 오늘 한번 나가서 그러면 주택 청약인 거 그 돈을 한번 찾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 한번 아, 나가서 회사나 좀 알아보지 뭐.
해제해야지 뭐. 근데 우리 그 이사 얼마 안 나왔습니까 이제?
아니 이제 그 이제 가봐 알지. 지금 모르지 나는 아직은.
아, 그럼 가보시오.
알았어. 내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직접 나가서 잠 시간에 한번 알아볼게. 그럼 내 전화 줄게.
네.
그러고 보니 탈북자 김영수 씨 주택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었나 본데요.
예, 우리 2년 한 2년 반 됐죠. 주택 청약을 들어가지고요. 이 주택 청약이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예, 자기 돈을 매달마다 예, 주택 청약 통장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요. 보통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이렇게 달마다 최소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매달마다 이 돈을 계속 저축을 하면 주택 청약 통장에 돈이 쌓여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이 새로 나왔을 때 집 받을 때 청약을 몇 회 했는가에 따라서 순위가 갈라집니다. 1위에 올라가는 거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택 청약 하는데요. 저희들도 집을 처음에 없었으니까 새로 이제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주택 청약을 했었던 건데 이제는 집을 올해 우리 작년 되죠. 3월 달에 집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택 청약이 그렇게 필요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거는 해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또 이제 예금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잠시 짬을 내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주택 청약은 집이 지금 없는 분들이 지금 그걸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국민대주택을 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도 뭐 개월 수가 높아질수록 이제 말씀한 거는 2년 지나면 이자 높아진다는데 더 지나면 더 높아지나요 그러면?
아니요 2년까지
2년까지고 2%. 네. 아, 그럼 2년 지나서 100만원이면 100만원에서
2%. 네네.
그럼 또 1년 만에 다시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마다?
아니요 그러니까 2년이 최대예요. 2년 지나고 나서.
아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쭉 넣다 보면 이제 뭐 올해는 뭐 한 200만 넣었잖아요.
네.
그럼 200만에서 뭐 2%면 한 4만원 더 붙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되게 되면 또 다시 이제 그걸 원래 뜨고 종합해서 또 이제 총 이제 300만 또 됐다면 또 300만이 된 2%를 더 또 주고 이렇게 한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아, 여기.
그러니까 1개월 초과했을 때 1%로 계속 받다가 이제 1년 넘었을 때는 1년 2%로. 넘은 거에 대해서 1.5%.
이 연이자죠, 연이자.
네, 연이자.
그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2%씩 이제 제공되는 거잖아요. 1년에
네,
한 번씩.
네, 네.
네, 네.
은행 직원과 한참 얘기를 나눈 탈북자 김영수 씨,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일반 통장에 입금해도 되고요. 그대로 현금으로 줘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하게.
현금으로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까지 31개월인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달마다 10만 원씩 넣었었는데 310만 원의 이자가 조금 붙었겠네요. 얼마나 붙은 거예요? 이자가? 이자가 얼마나 붙었어요?
그거는 이제 해지하고 한번 확인.
아, 해지해야 하겠는데요.
성함 사인해주시고요.
네.
뒷면에도 성함 사인 좀 해주세요.
아, 뒤에도 해야 돼요? 여기 신청인이다가요?
네.
생년월일도 써야 되나요 여기다?
네, 쓰시면 좋으시죠.
네, 됐습니다.
결국 집을 이미 샀기 때문에 주택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낀 모양인데요. 통장 해지 절차를 모두 마친 탈북자 김영수 씨 얘기입니다.
지난 기한까지 들어왔던 주택 청약 통장을 오늘 지금 이렇게 은행에 와서 다 이제 해지를 하면서 돈도 찾았는데요. 거의 2년 반 동안 31개월 동안 이제 저축을 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그래서 약 100달러 좀 못 되는 돈인데요. 거의 보통 100달러 정도씩 매달마다 이제 주택 청약 통장을 계속 저축을 했었는데요. 예, 거의 2년 반, 31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예, 저축한 원금은 예, 310만 원 됐고요. 그 외에 또 추가로 9만 원이 지금 더 이제 이자가 불어 나왔습니다. 예, 9만 원이면 달러로 봐도 예, 한 80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또 이렇게 지난해 했던 걸 해지했는데요. 예, 빨리 집사람한테 예, 전화해서 좀 내용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은행에서 모든 절차를 마친 탈북자 김영수 씨 부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나 이제 은행에서 이제 지금 그 아침에 출근하면서 말했잖아. 그 주택 청약.
네.
그 이자 내가 알아보고 다 했는데 우리 지금 2년 반 동안 했잖아. 그래 다 네. 해지하고
응.
그리고 또 뭐 다 돈 다 찾았다.
그 이자는 얼마 나왔어?
아, 이자 보니까 우리가 이게 원래 2.2%로 돼 있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런 아. 일반 예금보다는 많이 받지. 근데 2.2%를 받는데
응.
그래 쭉 연결돼 가지고 2.2%씩 계속 연결다 보니까 지금 나온 게 9만 원 나왔더라고. 그렇게 이자가 나왔더라고. 그 돈 다 찾았어. 찾아가지고, 그렇게 했거든. 그래, 하여튼 이제 이거는.
대신 애들 거 해주는 게 어떨까?
글쎄, 나도 그 생각이야. 그래, 이제는 우리는 집 있으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은 애들을 다 이렇게 청약을 들게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한창 자라면서 장가 갈 나이 되면, 그 청약을 해가지고 이제 집도 싸고, 그렇게 자기 집 마련도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이제 우리 건 해지했으니까, 이제 애 거를 지금 들어서가지고, 하자고,
오늘 은행에서 찾은 돈을 어떻게 쓸까 했는데 결국은 아들을 위해서 다시 주택 청약 저축을 하기로 하는데요. 먼 훗날 아들이 집을 장만할 때 큰 도움이 되겠죠?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팝스 잉글리시가 방송됩니다.